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장을 공부했는데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교리적 시험을 알아보았죠.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또 다른 테스트를 저희들이 할 건데요. 이 테스트는 1장의 테스트가 교리적인 테스트였다면 이것은 우리가 볼수 있고 객관적인 테스트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개요는 3절부터 6절, 순종과 확신,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확신, 그리고 영적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오는 반면, 순종의 시험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확신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주장은 순종이 구원의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의 또 다른 도덕적 시험은 사랑입니다. 도덕적 시험의 초점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순종에 의한 확신을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이로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 성경은 이로써로 그 센텐스가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면 그 후에 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장은 아주 친숙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면 당신은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이 문장이 샤킹한 것은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결과는 저를 아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서 6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참된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이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이 주님을 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블랙 아니면 화이트이기 때문입니다. 흑백이에요. 그레이 에리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던지 알지 못하던지. 그렇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조금 아는데요. 그것도 아는 거죠. 조금 아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는데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요. 주일 성수했는데요.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순종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순종하십니까? 그게 바로 퀘션이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말을 할 수 있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계명을 순종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나는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기를 힘쓰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추럴한 거예요. 불순종이 내추럴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내추럴한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3절과 4절에 알다와 지키다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알다를 요한이 40번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를 10번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나오죠. 3절에 그의 계명. 그는 누굽니까? 그 2절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거 정말 많이 공부했죠. 많이 공부했는데 기노스코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까요? 라는 질문을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왜 요한이 순종과 아는 것을 함께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많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불순종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어쩔 때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난 순종할 필요가 없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와가지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세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3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도 중요하고 저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줄로 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래,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키다. 지키다는 준수하다, 경비하다, 망을 보다, 방어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guard하다. guard하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은 혹시 저는 풋볼을 좋아하진 않지만 풋볼을 가끔 보면 이제 풋볼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그냥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고 그것을 갖고 뛰느라고 그걸 가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목자가 밤에 양을 우리 안에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지 않고 양들을 지켜요. 그런 지키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넌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친구들하고 좀 나눠주자. 근데 그 어린아이가 I like this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첫 번째죠. 하지만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내 마음에 두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의지와 투쟁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119편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Your word I have treasured. Treasure. 여러분들 이번에 불났을 때 이베큐에이션 노리스가 이제 뭐 워닝을 받으신 분도 있고 정말로 이베큐에이션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베큐에이션을 해야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뭘 갖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트레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자녀들 가신 분들 앨범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죠. 저희가 예수님을 가장 트레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가장 트레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물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쓰인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이런 계명을 알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오경이나 그 다음에 텐 커맨먼트를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가르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한테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동기는 사랑입니다.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것이라.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에 거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뜻이죠. 그것은 피상적인 애착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깊은 연결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방법대로 걸어야 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행한다. 그 안에 산다. 근데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완벽한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삶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빛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함의 영역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진리의 주님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옛계명과 새계명, 어두움과 빛,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옛 계명은 너희들이 벌써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영어 성경을 보면 아는데 복수가 아닙니다. commandment. 근데 우리가 여기서 4절에 그 계명을 지키면 거기서는 commandment 하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specific한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구약에 있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십계명에서 벌써 사랑의 법을 확립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벌써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한이 여기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럼 이 새 계명은 또 무엇인가요? 이 구절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말은 그들의 새 생명이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적으로 또 형태에서 신선하고 낡아버린 것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것을 새롭게 표현할 때, 오, 그 굉장히 신선하네. 그런 말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죠? 같은 건데 새롭게 프레쉬하게 다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죠. 새 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롭게 신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 전에 없었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 조금 전에 저희가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적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이 있지만 이제 내가 주는 계명은 나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나왔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 저에게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되다? 그 세계명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It's true in him.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It's true in us. 왜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추루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추루가 됐다는 겁니다. 참되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도 이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9절에 사랑과 미움을 보겠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사랑과 미움이 나오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할 때 있어요. 그죠? 가족을 미워할 때도 있고 잠시 그렇죠? 그렇지만 또 미워했을 때는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워하는 게 그냥 생활 방식에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빛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빛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리낌은 뭐냐면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죠. 여러분들 불 끄고 저도 가끔 가다가 남편이 이제 먼저 어떨 때는 잠을 자기 때문에 불을 켜기가 미안하니까 깜깜한 방에 들어가 제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뭐가 앞에 있으면 넘어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어둠에 거하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고 말하죠. 빛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에게나 또 자신에게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큰 화제로 지금 남가주가 재해를 겪고 있는데 그 arson, 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을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나고 있는 가운데 또 누가 불을 질렀어요. 이 불을 질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알아보겠는데요. 12절에서 14절 여기에 세 단계가 묘사되어 있죠. 어린아이와 그리고 청년과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버지든지 누가 됐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성장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저의 대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베이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은 달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했던지 아니면은 다 성인이 돼서 믿었던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리고 영적 성장은 신자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정보의 그 양과 무관합니다.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적 성장과 비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외적인 사역 활동의 성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은 신비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는 막 너무 하해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러겠다가 또 한참 후에 또 산에 올라가고 또 막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아니 성숙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아이들이 나오죠. 한국 성경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서 12절에 자녀들아라고 나오잖아요. 12절에 나온 자녀들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베이비든지 청년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14절에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무지하고 미성숙하며 보살핌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고 또 영적 히로나 영적 지도자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 있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죠. 청년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경험은 아직 없지만 건전한 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 진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15절과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지막인데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우주나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가치 체계입니다. 이것은 불경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 자기 실현, 자기 방종, 자기 만족 모두 자기, 자기,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나? 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혹시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세상을 사랑하나? 세상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기서 악한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바로 정욕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세 가지의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랑하죠. 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게 그 우리 한국 속담도 있지 않아요? 보면 갖고 싶습니다. 없으면 또 갖고 싶어요. 누가 갖고 있는 거 보면 또 갖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 나오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요한은 이런 것으로부터 그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랑거리를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뭐 별로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걸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자랑거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2025년이 됐는데 자랑거리를 바꿔보세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오늘 자랑할 거 있어. 그러면 그래 뭐?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그 피처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팔리세이드 거기가 순식간에 탄 피처를 찍은 거를 제가 봤어요. 여기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남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리트머스 그 페이퍼와 같이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색깔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당신은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배운 요한의 테스트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진리를 아셨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기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들의 갈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걸고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며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줍니다. 오늘 공부에서 무엇이 당신을 따라달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저에게 오시고 여기서 사역하시면서 참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의 테스트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말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공부하며 또 배운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놓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